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우리가 오늘부터 세 번째 비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너는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곧장 대답을 안 하시고 뒤이어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22장 내용 안에는 세 번째 비유,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어서요. 전반부에는 처음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 그리고 그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분노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후반부 내용은 다시 또 사람들을 불러서 혼인잔치를 채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비유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비유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비유, 그러니까 두 아들 비유나 포도원 비유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비유 말씀을 또 읽고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견주어가면서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비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주제가 나오죠.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나왔던 두 아들 비유나 포도원 비유도 똑같이 주제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뒤에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에게 아들이 있고요. 아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이제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결국 간단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임금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은 뭐 이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를 다하라든지 와서 일을 하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잔치를 열고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와서 누리고 즐기라고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은혜를 베푸는데 이 은혜는 왜 베푸는 거냐면 아들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초청을 하는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준비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을 지금 이 비유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이유는 아들 때문인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혼인 때문에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금이 사람들에게 그냥 방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공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내는 건 앞부분에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려고 하기도 하고 또 아들들을 보내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근데 지금 종들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종들을 보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임금이 매우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임금이 백성들에게 굳이 종들을 보내거나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 이러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들을 보내서 처음 초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을 했던 사람들한테 자 이제 날짜가 됐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다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과거에 이미 초청을 받았던 적이 있고 지금도 이제 초청을 다시 확인받고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읽으면서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를 했다면 구약시대 때 이미 많은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하고 혼인잔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들을 보내서 잔치 오라 했고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3절에는 사람들의 반응을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간단합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하라고 시키면서 아니면 초청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합리적인 뭔가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이러면 설득의 여지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아, 그건 이렇고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싫은 거예요. 싫어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싫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다는데. 우리가 청년들이 어디 가서 이제 젊은 남자가 서로 소개팅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소개팅 끝나고 온 아이에게 야 어떻지? 그랬더니 다 좋은데 요런 점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이게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야 그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조금 더 이렇게 해봐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아, 나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왜 안 오냐면 이유가 뭐냐면 하, 뭐 음식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다른 걸 좀 더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나 싫어. 싫어. 그러니까 싫어서 지금 안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죠. 싫다는 게 이유니까. 자, 싫어했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싫어? 그럼 뭐, 그냥 어떤 걸로 하지. 아니면 딴 놈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참 묘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임금이 막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보여요. 혼인잔치에 좀 오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먹고, 즐기고, 기쁨 누리고 가라고,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 앞부분이랑 똑같죠. 포도원 비유도 보면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게 하는데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이죠. 그랬는데 임금이 또 보내죠. 또 종들을 보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번에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점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냐면 임금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가령 올 때 아 우리가 축의금 많이 안 받습니다. 기본 3만 원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얘기 안 합니다. 와야 될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떤 의무가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내가 뭘 준비했는지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혼인잔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앞에 있던 것들과 좀 비슷한 특징들 또 조금 약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한 건 뭐냐면 포도원 비율 생각해 보시면 포도원은 모든 것을 주인이 다 준비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임금이 다 준비하는 겁니다. 다 임금이 준비를 해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포도원보다 지금 혼인잔치는 더 귀한 은혜죠. 왜냐하면 포도원 비유 같은 경우엔 포도원을 임금이 다 주인이 다 준비해서 소유물로 주었지만 무언가 세를 바쳐야 되잖아요. 당연히 줘야 하는 몫이기는 하지만 일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소득 얻은 것 중에 일부를 주인에게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먹기만 할 때에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준비를 했다고요. 이게 지금 참 묘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싫어했다는 것을 더 크게 표현한 거죠. 돌아보지도 않았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그렇게 갔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뭘 하러 갔는지가 나오는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다 뭐 하러 갔냐면 일하러 갔습니다. 일하러. 그래서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 다른 본문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 뭐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나는 뭐 장가를 갔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자기들이 기뻐하는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라는 기쁨과 내가 누리려고 하는 또 다른 기쁨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임금이 주려고 하는 기쁨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기쁨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밭으로 아니면 뭐 소로 결혼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본문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가 추구하는 또 다른 기쁨들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고 일하러 갑니다. 밭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일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상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지금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가 시급한 상황일까? 너무너무 생계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가고는 싶지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는 것일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무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눈물을 삼키며 출근하러 가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우리 성도분이랑 이야기하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애가 주일 아침에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애가 교회 안 가고 학원에 가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설마 애가 공부하고 싶어서 학원 가겠느냐. 애 학원 보내놓으면 걔 100% 거의 학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앉아있을 거다. 그러니까 애가 학원을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뼈빠지게 공부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니 주일까지도 내가 뼈빠지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학원 가겠다고 하는 놈은 내가 한 놈도 못 봤다. 교회가 가기 싫은 거지. 교회를 가느니 차라리 학원을 가겠다. 이런 마음이 그만큼 싫은 거예요. 내가 잔치를 가느니 차라리 일을 하러 가고 말지 내가 못되게 구는 부장이랑 같이 앉아서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말지 교회를 가느니 그 잔치에 가느니 그만큼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싫으니까 나 일하러 가겠다. 차라리 일하러 가는 게 나.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일하러 안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6절을 보면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일하러 안 가는 사람들.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뭐 세금을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혼인잔치 오라고 했는데 일하러 가지도 않으면서 혼인잔치 가지도 않으면서 남의 잔치에다가 이건 뭐 죄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행동을 하니까 정말 악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진행된 내용입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노합니다. 당연히 노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종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두 가지 심판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두 번째는 그 동네를 불사합니다. 이게 임금이 심판을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행한 내용은 앞에 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포도비를 생각해 보시면 그 악하게 행동했던 농부들에게 집주인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나중에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임금이 보냈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 죄를 지은 것이니까 진멸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 왜 안 온 거죠? 간단합니다. 밭이 있고 자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밭과 자기 사업을 송두리째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 안 가고 대신 갔던 밭과 자기 사업은 누구의 영토 안에서 누구의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을까요? 임금의 허락 안에서 하던 일들입니다. 임금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밭도 사실은 임금이 준 것. 그들이 하던 사업도 임금이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정해놓았던 혼인잔치 안 와? 싹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서는 동네를 완전히 싹 다 태워버리는 일하러 갈 곳이 없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심판을 이제 임금이 시행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 혼인잔치와 관련되어 있는 비유 첫 전반부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후반부도 있어서 후반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다 바보 천체가 아니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점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두 아들 비유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불순종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때려 죽이느냐 심판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언급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비유였던 포도원 비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포도원을 맡겨놓고 그 중에 일부를 새로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농부들이 악하게 행동하죠. 이때 주인이 심판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심판 받겠구나. 근데 지금 비유는 어떠냐면 아예 심판을 합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시행하는 내용이 비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두 아들 비유에서는 심판 언급이 없고요. 포도원 비유에서는 심판 받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은 아예 심판을 시행을 하는 거죠. 또 요구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죠. 두 아들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하라고 하는 거고요. 포도원 비유에서는 은혜를 다 베푼 다음에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안 하죠. 다 안 합니다. 시키는 일도 안 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은혜만 받아 누리는 것도 안 하고 싹 다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가 자꾸 점층적이고 이 세 번째 나온 비유가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 이 모든 비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나온 비유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백성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기쁘고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어떠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싫어한 거예요. 뭐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성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나 그건 싫어. 성전은 병자를 못 고쳐줍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도 아나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는 건 싫고 병자를 못 고쳐도 그냥 난 성전이 좋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성전이 주지 못했던 거, 구약이 주지 못했던 거, 율법이 주지 못했던 거 여하튼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귀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느니 차라리 내가 나가서 일하고 말지. 나 그냥 일하러 갈래. 이러고서는 그냥 예수를 팽개쳐버렸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앞에 있던 비유와 지금 비유 다 똑같습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포도원 주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지금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는 누구를 향한 태도냐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곧 임금과 관련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임금이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준비했을 때에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일이 있나 싶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은혜를 준비해 주셨어도 그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야 좋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는 이 본문에는 일하러 간다고만 돼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소를 샀으니까 나는 소를 시험하러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살면서 남의 땅 빌려서 농사짓고 살다가 그러다가 내가 소를 샀어요. 내가 땅을 샀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부른 그 잔치, 임금이 준비한 잔치보다 내가 땅을 사고 내가 소를 산 게 더 기쁜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임금이 준비한 가장 좋은 은혜를 못 누립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뭐 그때는 이제 뭐 어떤 학생들은 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느 날 복권이 당첨이 돼서 너에게 10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주일이다. 그러면 너는 월요일 날 받겠습니다. 뭐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 날 받겠습니다 하고 월요일 날 받으러 가겠니? 주일 날 하루 예배 빼먹고 가겠니? 대부분은 주일 빼먹고 받으러 갑니다. 월요일 날 받으러 가도 되잖아요. 화요일 날 받으러 가도 되잖아요. 미룰 수 있는 것도 안 미루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꼭 그날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만큼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준비한, 임금이 준비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별로 소망하지 않는, 기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반응과 행동들을 하는 때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어서, 어리석은 존재들이어서,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옆으로 치워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 내가 누리는 것을 가장 귀한 기쁨으로 여기겠다. 또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잘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또 참여하고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등한히 여기거나 혹은 그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심지어 미워하는 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갖고 또 밝은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귀한 유익이 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들을 예비하셨음을 늘 믿고 소망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성전과 구약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음과 교회와 구원에 더욱더 귀한 기쁨을 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더 좋은 선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